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한 아들은 술 주정꾼이 되었고 다른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이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왜 아버지처럼 왜 술 주정꾼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자 그 아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환경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왜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 또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역시 그 환경이 자신을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둘 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다 환경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환경이었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 태도, 이 환경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오죠.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딛고 일어섭니다. 즉,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게 한다. 바람을 기다리는 불이 되라. 그러니까 이 위기가 곧 성장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바람에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처럼 삶의 위기를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폐물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여기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런 사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숲곳을 출발해서 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숲곳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네, 숲곳이 여기 있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숲곳을 출발해서 이제 에담, 여기는 에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준이 잘 안 되죠? 네, 여기서 첫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부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에 여기 보이시죠? 그런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보다 더 먼, 여섯 배나 더 먼 수에즈만을 따라서 시내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담 다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있는 그 비아이롯이라는 이 바알스브 맞은편 바닷가 근처였는데요. 그곳은요, 사방이 다 막힌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좌우는 고원지대로 높은 절벽이 있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뒤에서 적들이 추격을 해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듣게 되어서 아, 이제 이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즐거웠다, 기뻤다,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훈련된 정예부대, 본문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 염려가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넘실된 홍해, 좌우는 높은 그런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라는 그런 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만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해방의 감격에 들뜬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그들이 만나게 되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하고 급기야 모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준다면 힘을 모아준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면 그 문제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강력한 그 바로의 적의 공격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이 모세가 갇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불안으로 인해서 사업이 힘든데 은행에서는 막 빚을 도척을 하고요. 가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흔히 위기는요 곧 기회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나무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처럼 이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두려움 때문에 후회하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했고요. 그리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 모세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위기를 만난 것이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따라왔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이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항의하는 그 백성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져야 될, 위기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대한 모세의 태도.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 있도록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처럼 그 물 위를 걸으려다가 두려움 때문에 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제에만 매몰되어 후회와 그 원망의 아우성만 쏟아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혹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죠. 이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다 인도하실 것을 다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번째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사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방이 막힌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다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란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이 모세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 모세는 그 다음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그토록 절박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그토록 절박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기도처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도요.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모세도 지금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속히 그것들을 시행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백성들로 장막을 거두고 짐을 챙겨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 너의 믿음을 지금 보여라. 사용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다가 열리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는 것과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해결의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모세처럼 우리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감옥이 흔들리고 묶인 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나를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다음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정훈 형제 기억나요?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고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예. 자, 여기는 이제 앙망하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앙망하다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뜻을 찾아봤습니다, 또. 어떤 뜻이냐면요. 앙망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인내하면서 바라보다.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다. 구원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요, 바라보다, 돌이키다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앙망하다의 뜻을 찾아봤을 때 아, 이게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뭐와 같이요? 어떤 새와 같이? 그 맞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박질하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강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네. 예. 네. 저 청년 우리 예배 때 영어를 참 많이 씁니다. 다 읽을 줄 알더라고요. 예, 대학생들이고, 예, 다 스무 살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인데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예, 내가 일을 하면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일할 때는 나 혼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위기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크기는 누가 정할까요? 우리 자신이 정할까요? 우리의 크기로 정할까요? 아닙니다. 이 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만큼 결정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만큼 결정된다.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크기가. 우리가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만나면 작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우리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좌우에는 어떠한 절벽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의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